오늘 말씀을 나누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 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11장에 그 나사로의 사건이 담고 있는 심오한 복음의 내용에 관해서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살아나온 사건은 단순히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요단 동편에서 나사로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요단 동편으로 가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 동편에서 서편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시는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초롱성 여리고를 파하신 것으로 모형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권세를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나사로 이야기가. 그래서 사망이 물러가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모습으로 죽은 나사로가 부활을 하는 그림이 그렇게 등장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은 죽은 나사로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한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 자체가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장자들을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화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이에요. 많은 이들이 이 마리아의 도유 사건을 마리아의 헌신으로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 옥합을 깬 마리아를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께 혹은 교회에 드리자, 아까워하지 말고 드리자라는 그런 선동의 소재로 자주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웅숭깊은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아주 은혜로운 에피소드예요.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베다니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라는 어절이 나와요. 요한은 지금 그러한 나열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어서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은 지금 나사로가 살았다고 지금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잔치가 일어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장사되심, 예수님의 죽음에 의한 것임을 넌지시 힌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부은 이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은 마리아의 헌신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복음서에 각기 기록된 그 마리아의 이야기의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집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는 것이 명기되어 있죠. 그렇죠? 거기서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는 것은 예전에 문둥이었다가 예수님에게 고침받은 시몬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아직도 문둥이라면 사람들이 그 집에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세리였던 마태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도 세리 마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문둥이 시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요한 요한복음 본문에는 그 잔치가 벌어지는 집이 누구의 집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언뜻 보아서는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 앉아있고 또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여전히 분주히 참 부지런한 여자예요. 여전히 분주히 집안일을 돕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나사로의 집이나 나사로에 가까운 친척집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로 이 문둥이 시몬이 마르다의 남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떤 여인의 향유 도유 사건은 장소도 베다니가 아니고요. 그를 초청한 이도 어떤 예의 없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저렇게 귀한 향유를 나에게 부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의 없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그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가 만일 선지자였더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저 여자가 하는 행동을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믿음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여자가 죄인으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나중에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보나 누가복음의 그 여자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의 향유 도유 사건은 예수님 공생애 기간 중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나머지 세 복음서의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마지막 일주일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향유 도유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적어도 두 번 이상 일어났던 이야기인 거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과 누가복음의 어떤 여자, 그 죄인이었던 어떤 여자의 향유 도유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인 거예요. 도유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시는 분 계실 텐데 발을 도자예요. 그래서 기름 유자에서 도유라고 하는 거예요. 길게 풀어쓰려니까 너무 길어서 그냥 향유 도유 사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그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도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이 유월절 이틀 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보다시피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절 보세요.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렇죠? 마가복음 14장 1절 보세요.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제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여기서는 이 사건의 배경이 이렇게 유월절 이틀 전인 듯 보여요. 반면에 오늘 본문은 이러합니다.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이런 걸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성경의 축자 영감서를 부인하려는 자들이 봐라 성경 자체도 이렇게 엉켜있지 않냐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성 이런 건 다 갖다 버리고 잊어버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교훈이나 잘 체득을 해서 예수를 좇는 훌륭한 사람이 되자라고 그렇게 공격을 해요. 사실 제가 어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 주석서들과 강해서 논문들까지 찾아서 아주 샅샅이 훑어봤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는 책이나 논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의 하루를 다 소비한 것 같은데 억울하게도 이렇게 배경이 다른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리는 것도 제 양심상 허락치 않아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다시 잘 읽어봤더니 사복음서 4개를 다 비교를 해서 잘 읽어봤더니 그건 의외로 아주 간단한 문제였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신 것은 유월절 엿새 전이 맞아요. 그런데 왜 마태와 마가는 유월절 이틀 전이라는 것을 그 사건 바로 앞에 굳이 삽입을 해 넣었는가? 마태와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유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바로 그 공회의 결정. 예수를 죽여버리자라는 그 공회의 결정에 있었어요. 마태와 마가의 강조점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유월절 이틀 전에 공회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유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먼저 기록을 하고 그걸 강조하는 거니까 먼저 기록을 하고 베다니에서의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을 회고식으로 간략하게 그 이야기 아래에 붙여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역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게 분간이 잘 안 가요. 그냥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음모를 배택해 한 사건이 바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사건이었고 나사로를 살리자마자 저놈 죽이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다 쫓아갈지도 모르니까 죽이자.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유다가 예수님의 책망을 듣자마자 나가서 팔아버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이틀 전에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 지도자들의 그 음모 뒤에 그 음모의 매개체, 그 음모를 발생하게 한 그 음모의 매개체인 마리아 향유 도유 사건을 거기다가 붙여서 기록을 한 거예요. 잘 보면 이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 앞이나 뒤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마태와 마가가 아주 잘 쓰는 단어 그 후에 then이라든지 immediately라는 그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마태와 마가가 그 사건들을, 그러니까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과 그 공회의 음모, 그 사건,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은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거고 공회의 음모는 이틀 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을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야기들이 시간적 순서로 연결이 된 것이라면 마태와 마가는 그들의 글쓰기 습관상 반드시 then이나 immediately를 거기다 넣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일체 쓰지 않아요. 그들이 즐겨 쓰는 단어를 거기에 일체 쓰지 않고 그냥 이틀 전에, 유월절 이틀 전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아래에다가 회고식으로 향유 도유 사건을 이렇게 붙이고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그 요한복음의 요한은 베다니에서의 그 잔치를 시간적인 순서대로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시간적인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마태와 마가는 그 베다니에서의 예수님의 그 책망이 유다의 마음에 사무쳐서 그로하여금 대제사장들에게 즉시 가서 거래를 하게 만들었음을 밝히고자 그 잔치에서 야기된 그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이틀 전에 그 잔치에서 야기된, 그러니까 그 잔치에서 유다가 예수님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고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 결과 유월절 이틀 전에 공회 회원들이 모여서 그래 죽이자라는 그런 결론이 도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먼저 강조를 하고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시간적 순서를 배제하고 그냥 거기다가 회고식으로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이 자체 내에서 모순을 갖고 있거나 자체 내에서 엉켜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잘 보면은 성경은 기가 막히게 그렇게 상호 보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본문 주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세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1절에는 나사로, 죽음, 살아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절에는 예수와 함께 앉다라는 어구가 나와요. 죽음과 살아남, 함께 앉음 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어디죠? 공부했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똑같은 단어들이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사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 그림은 바로 이 에베소서에서 기술되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무엇을 근거로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된 메시지인 거예요. 본문 7절로 한번 가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마태복음에는 그 구절을 어떻게 기술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26장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기술이 되었느냐 볼까요? 14장 8절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보시다시피 성경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 지냄에 의해서 일어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여자가 나에게 기름을 붓는 건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야 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마치 사족처럼 붙어있는 게 있죠. 뱀 다리처럼 사족처럼 붙어있는 게 있어요. 그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디에서든지 함께 전하여져서 저를 기념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분명 복음을 전해듣고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이 맞습니까? 어느 날 그냥 뿅 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해 들으셨죠? 그때 마리아의 얘기 들으셨어요? 응? 저는 못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기특하게 그 마리아의 이야기까지 함께 해줬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전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사족처럼 붙어있는 이 이야기. 바로 마리아의 이 향유 도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남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등의 그 복음의 이야기를 그대로 함유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 이퀄 복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바로 이 이야기가 복음에 함유되어 같이 전해진다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먼저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때에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지 한번 보자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발을 닦아주고 그러니까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종이 발을 닦아요. 손님의 발을 닦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향유를 조금 발라줘요. 그때 바르는 향유는 감람유, 제일 싼 감람유 정도라 그래요. 그래서 손님이 올 때 그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 보면 나오죠. 또 두 번째로 왕이 즉위를 할 때 에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상 10장에 나와요. 열왕기하 9장에도 나오고 또 세 번째로 거룩하게 하는 그 고대적 예식의 측면에서 기름을 부어요. 이렇게 성별할 때, 구별할 때 예식의 측면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네 번째로 제사장의 의식적 성별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고 다 아시는 거죠. 여섯 번째로 장례식 때 시신 위에 부어서 발라요. 냄새나지 말라고. 향유를 발라요. 지금 마리아에 의해 주님에게 부어진 기름은 위에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기름이에요. 주님은 스스로 그 기름이 자신의 장사를 준비하는 기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도 그럴 것이 그때의 상황은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이 바로 내 장례를, 장사를 준비하는 기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그 시체에 바르는 향유가 그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름은 장사를 준비하는 기름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지금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마치 곁에서 이렇게 지켜보기나 한 것처럼 누군가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천년 전에 시를 쓰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상황을 묘사를 해요. 다름 아닌 다윗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보세요.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시예요. 그러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상황을 잘 그려보세요. 주님은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세요. 그 앞에 계속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살해 협박을 받죠. 도망다니신단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죽어도 안 되고 그 후에 죽으셔도 안 돼요. 아버지가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님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예수님에게 잔치가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셨다 그러죠. 시편 23편에. 거기서 상이라는 것은 상장이 아니라 밥상이에요. 잔치상의 식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슐환이라는 단어죠. 그 슐환이라는 단어는 잔치상의 식탁. 그러니까 잔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있어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잖아요. 상을 베푸시고. 어떠세요? 시편 23편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겹쳐지죠. 그죠? 그러니까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열리는 그 잔치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승리의 잔치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잔치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잔치니까 승리의 잔치인 것이며 예수님께 부어지는 그 기름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승리를 위한 그 장사 지냄의 기름이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기름을 가리켜서요. 희락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부어진 그 기름을 이사야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는 기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기름을 사손 쉐멘, 희락의 기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45편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이거 뭘 때 쓰는 거예요 이거? 장례 지낼 때 쓰는 거예요.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여기서도 몰약과 침향 등의 그 장사용품과 함께 왕에게 부어지는 그 기름을 가리켜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그래요. 장사 지내는 자에게 부어지는 기름이 어떻게 즐거움의 기름이 되고 희락의 기름이 될까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과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곳에서는 영생을 얻은 하늘의 형제 자매들이 동거하고 성별된 이유를 아론과 같은 어떤 제사장이 보배로운 기름을 머리에 부음으로 일어나게 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그 머리와 하나가 되고 성별이 되어서 동거를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잔치집에서 마리아에 의해 예수님께 부어지는 향유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기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구별된 분이심을 증명하는 즐거움의 기름이기도 한 거예요. 물론 그 즐거움은 하나님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고 그분의 대제사장이심과 왕이심을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의 왕되심과 제사장되심을 증명하는 거고 그의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사 지내는 기름을 희락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이라고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며 복음의 패러독스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어요.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치 월급이니까 1년치,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 2, 3만 불 정도 되는 거예요. 향유, 그렇게 비싼 향유예요. 한 병에 2, 3만 불 되는 거. 그걸 갖다가 목을 친 거죠. 깼다 그러니까 아주 박살을 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둥이를 자른 거예요. 밀봉이 되어 있거든요. 향유는 향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붓기 위해서는 그 주둥이를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몽땅 부었어요. 그렇게 해서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게 되죠. 너 그 비싼 걸 왜 갖다 다 부었니? 물론 유다가 주둥이 돼서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긴 하지만 모든 이들이 거기에 동조한다고요. 그 비싼 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될 걸 너 왜 거기다 갖다 부었어?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마리아가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모두가 그녀를 비난하고 있는데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녀가 한 일은 잘한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그녀에게 주님이 원수들의 목전에서 그녀를 위한 잔치를 베푸시고 그녀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형국이죠. 시편 23편이 마리아의 삶에서 그대로 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머리에는 어떻게 기름이 부어졌죠? 그녀가 머리를 풀어서 그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머리에 기름이 발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감사의 표시와 존경의 표시로 그리고 절대 순종의 표시로 그 발 앞에 꿇어 앉아서 자기의 머리를 풀고 그 머리를 이용해서 향유를 발랐어요. 마리아는 그냥 감사해서 기뻐서 그리고 그분께 나는 이런 분이라면 내 삶을 전부 맡기고 이분께 나를 복종시키고 이분의 삶에 내 삶을 의지할 거야 라는 의미에서 기름을 붓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기름을 발랐는데 그게 결국 자신의 머리에 즐거움의 기름이 발라지는 격이 된 거예요. 구약에서 머리를 푼다는 건 나는 부정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를 푼다는 것은 민수기 5장에서 우리 봤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늠한 여인의 사건 공부하면서 봤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발 앞에 꿇어 앉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절대 복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발 앞에 꿇어 앉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정한 자들의 모든 부정함을 품어안고 부정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모습으로 마리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예수님의 발 아래, 그 하나님의 발 아래 꿇어 앉았다라는 것은 그에게 영광과 승리의 기름이 부어지고 성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존경의 표시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의 제사를 올렸어요. 바로 그 순종의 제사를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자기가 부정한 자가 되어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당신에게 저는 절대 순종할 거예요 라는 의미로 그 발 앞에 엎드려 그 발로 예수님의 가장 더러운 것을 씻었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면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가장 낮은 발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아, 확 그만하고 싶네요. 옛날 얘기나 해줘야 좋다 그러지 뭐 이거. 아시겠죠? 이해가 가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에게 있는 가장 비싸고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아낌없이 주께 부었고 자기의 몸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주님의 가장 더러운 발을 닦았어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전부 비우시고 자기의 영광마저도 비우신 채로 가장 비천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녀가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가 벌어진 격이 된 거예요. 원수들은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고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예수의 팔을 들어줘 버렸잖아요. 그게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푼 거란 말입니다. 그에게 승리의 기름을 부은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 모습이 마리아의 모습에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바로 이 여자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여자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게 복음이니까. 그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헌신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삶은 시편 23편의 기자인 다윗의 삶이기도 했고 아울러 그 삶은 우리 성도의 삶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이 복음이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입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성도의 헌신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 쓰시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 헌신이요 헌금이요 다른 말로 하면 봉사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헌신이 주님께 칭찬을 받은 것은 그가 부은 향유가 값비싼 것이어서도 아니고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부어서도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의 삶과 죽음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진정한 헌신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헌신의 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영광과 소유를 모두 부인하고 다 내려놓고 그것을 이용하여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발을 닦음으로 말미암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죽음을 이해하고 있고 나도 그 죽음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운 헌신은 내가 주님께 무언가 도움이 될 것을 보태드립니다라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아주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사건인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순종의 제물로 바쳐지신 그 하늘의 제사에 우리가 깍두기로 참여하게 되는 게 바로 헌신이며 헌금이며 봉사며 구제이며 예배이며 선교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조금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신약 성경에 보면 성전의 연보함에 두렙돈을 넣은 과부의 얘기가 나와요. 그 두렙돈은 아주 보잘것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 그러니까 뭐 10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노동자 하루 임금의 128분의 1이니까. 근데 그건 그 과부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 과부가 그 전 재산을 헌금함에 넣었는데 예수님이 그 과부를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2장 41절 보세요.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셨다는 것은 헌금함 앞에 이렇게 턱 깨고 앉으셨다는 거예요. 에? 누가 얼마 넣었나 보려고. 저도 가끔 저기 앞에 앉아있을까 봐요.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거는 로마 사람들에게 마가가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마가복음을 써서 보낸 거라서 로마의 화폐 단위를 굳이 집어넣은 거예요. 고드란트.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네 재산이 얼마든 간에 전부 바치는 게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진짜 전부 바친 사람도 있었죠. 신앙촌. 그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서 화폐 단위를 달리 사용하여 생활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배추 한 포기가 1,000원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는 10원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한 500원만 있으면 1년을 충분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돈을 갖고 세상에 나오면 하루도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못 나가게 한 것입니다. 머리 좋죠? 교주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그렇게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야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주님이 그 두렙돈이 그 과부의 전 재산이라는 것을 아셨다면 그 과부가 전 재산을 다 헌금하는 걸 막았어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두렙돈이면 128분의 1 데나리온인데 그게 전 재산이라는 건 그 여자는 극빈자였다라는 거거든요. 극빈자 중에 극빈자였죠. 그게 전 재산이면. 그렇다면 주님이 그걸 알고 계셨다면 그 여자가 전 재산을 헌금함에 다 넣으려고 할 때 손을 부여잡고 얘야 네 마음은 알겠으니 도로 가져가서 식구들 빵이나 사갖고 들어가라. 그게 예수님답지 않아요? 그 넣는 걸 빨리 다 보시고 그 여자가 그걸 다 넣자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그 여자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제 그 여자는 당장 집에 가면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매몰차게도 아주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당신 백성들의 처지와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과분한 헌금까지 칭찬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짜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헌금이나 우리가 바치는 재물에 그 양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시편 50편 7절 보세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나를 불러라지 나에게 이것저것 바쳐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네 수수 필요 없어. 무슨 뭐 네가 송아지 태우는 거 구수해갖고 맨날 그거 태우라고 그러는 줄 아니? 내가 무슨 수수의 고기를 먹니 염소의 피를 먹니? 내가 그거 왜 달라고 하겠어?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바치시라고 한 것일까요? 왜 헌금을 하라 그러죠? 어차피 유용하게 쓰지도 않을 거면서. 신명기 12장 5절 보세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나온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여기 보면 십일조 헌금 꼭 해라 그러죠.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는 내가 그거 정말 필요해서 하라는 건 줄 알아? 그래놓고 어디서는 또 꼭 해라 그래요. 그러면 전재산을 바친 과부를 칭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 교인이 두랩돈을 바친 과부처럼 전재산을 전부 교회 앞에다 내놓고 필요한 만큼 나누어 쓴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어디죠? 사도행전 4장의 초대교회. 32절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란 뜻이에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로라. 마리아가 자기의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처럼 모든 교인들이 사도들의 발 아래에다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 자기의 영광들을 갖다가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썼어요. 그랬더니 핍절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디 아파트 큰 걸 하나 사갖고 전부 거기에 같이 모여서 할까요? 그럼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부부싸움도 못하고. 그렇게 살라는 건가요? 이게?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굳이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건 후대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속임에 속지 마세요. 성령이 처음 교회에게 임하시고 교회라는 것이 오순절날 처음 생겼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로 쓰였던 거지 그러한 것이 이 땅의 지역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임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은 구약의 어떤 약속이 성취된 모습인 거예요. 신명기 15장 4절 보세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녕 복을 받으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부 지키고 행하면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만 들으면 복을 받고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나 유사 이래로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 어떤 때에도 가난한 자가 없었던 때는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 그러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8절 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왜 그럴까요? 왜 가난한 자들은 항상 이 역사와 함께 존재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또 그분이 명하는 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없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애초에 방법이 틀린 거예요. 계급을 타파하고 사회를 개혁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착각들을 하는데 그들은 방법이 틀린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도록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내야 돼요. 그래야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요. 사회를 개혁하고 계급을 타파해봐야 여전히 가난한 사람은 생겨요. 아니 더 생기죠? 북한 보세요. 그 전에는 절대 이 세상에서 가난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행전에는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공동체가 생겨났죠? 누군가가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했다라는 증거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지킴과 그의 순종과 그의 십자가에 의해 정말 신명기 15장 4절에서 약속된 그 공동체가 이 땅에 생겨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그러한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지 이 땅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율법 지킴과 십자가가 어떤 걸 만들어냈는지를 잠깐 보여주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 잠시 그런 공동체가 등장하는 것뿐이에요. 그 이후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몇 년이나 갔는지도 몰라요. 이거는요. 잠시 있다 사라졌을 거예요. 인간들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절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오래 지속하여 행할 수 없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지킴과 십자가의 공로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탄생케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공유하는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가 잠시 나타났다 사라진 거예요. 그들은 자발적이며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심지어 초대교회 중에 마게도냐 교회는 정말 극한의 가난 속에서도 제발 헌금을 좀 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빌었어요. 애거를 했습니다. 도대체 그놈은 헌금이 뭐길래 나 헌금 좀 하게 해달라고 그 가난한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애걸 복권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